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 바르게 증거할 힘을 주시고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또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교훈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힘을 종에게 주시고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모두에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이제 기독교 윤리 주제의 거의 마지막 쪽에 아직도 몇 시간을 좀 남았지만은 오늘은 윤리적인 삶의 요약, 그렇게 제목을 붙여보고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거룩, 또 의와 선과 진실, 겸손, 이런 윤리적인 삶의 요약의 내용들을 좀 간추려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거룩, 성도들의 윤리적인 삶은 거룩이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피조 세계를 초월해 계시는 그의 초월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도덕적 불결로부터 떠나 계심, 그 도덕적 성결도 의미합니다. 초월성과 성결성, 이 두 개를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본받을 수는 없지만 도덕적 성결, 이 거룩하심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두 번째 속성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반복해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본문 읽은 말씀, 19장 2절에도 20장 26절에도 또 몇 차례 아마 더 나올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사도 베드로도 교훈하기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옛날에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 우리의 욕구를 따라 육신의 소원을 따라 살았다면은 그러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일로 와라 이제는 바로 살아야지 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룩하신 자 곧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이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도덕적 성결을 지키라고 교훈하였습니다. 거룩의 반대말은 죄와 불결입니다. 불결, 죄와 불결. 죄는 더러움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에 대해 노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지를 잘 보입니다. 레위기 18장 24절 2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모든 음란한 죄악들을 좀 많이 열거하면서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 세상이 도덕적인 불결 때문에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옛날에는 물로 홍수로 40일 홍수로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신다고 예언하였습니다. 불심판, 그것은 제3차 세계대전을 포함하는 말이고 최종적인 지옥 불형벌을 의미할 것입니다.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버려야 할 죄악들의 목록을 여러 곳들에서 말했습니다. 그 대표적 구절들은 몇 구절 들어보면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는 불의, 음란, 전통사본의 음란,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능욕은 거만 이런 뜻인데 거만,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 거역, 우매, 약속 어김, 무정, 원통함을 풀지 않음, 전통사본에는 원통함을 풀지 않음, 무자비 등의 모든 죄악의 목록을 거기에 열거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오늘날 말로 동성애자들입니다. 동성애의 것이 어느 쪽 그런 역할을 하든지 두 상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탐색, 남색 다 동성애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후욕하는 건 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남의 것은 노타치,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남의 것을 탐하여서 빼앗는 것이 토색이네요. 강탈이죠. 강도짓이지요. 그것이 누구이든 간에 그 남이, 상대가 누구이든 자기 것이 아닌 것은 남의 것입니다. 그래서 토색, 강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도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죄악의 목록이 나와 있죠. 거기에도 간음과 전통사본의 간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다 성적인 죄악들을 먼저 몇 개 열거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와 술수를 열거하고, 그 다음에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그리고 전통사본의 살인까지 여러 긴 여러 가지의 종류의 죄악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관계되는 그런 죄들이겠죠. 그래서 원수를 맺는 것부터 시작해서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 이단, 투기, 살인 이런 죄들을 열거하고, 그리고 술취함과 방탕함, 그리고 끝에 또 그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여기에 열거된 이런 17가지쯤 되는지 하는 열거된 것 외에 다른 모든 죄악들을 다 더러운 죄, 육체의 일들이다, 천국 들어가지 못할 죄들이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도 목록이 나오는데 거기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특별히 거짓말도 들어가 있어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성도들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자들이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이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이죠. 지옥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지옥에 던져진다, 지옥에 떨어진다, 뭐라고 표현하든지 지옥에 참여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더러운 죄악들, 지금 열간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나 요한계시록이나 모든 더러운 죄악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죄는 더러운 것입니다. 특별히 음란한 죄는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고 모든 더러운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구원이라는 것은 죄의 포로로 살던 우리들이 죄에게서 해방되고 주님이 죄 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신 것은 죄에서의 해방입니다. 이제는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너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정죄하지 않았느니 다시 가서 죄짓지 말라. 예, 너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런 선언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죄에게서 해방되고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과 같이 순종해야 할 위치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예 하고 지키면 되는 건데 안 지켜서 문제였죠. 하나님은 명령할 수 있는 창조자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런 명령합니까? 나는 싫은데요. 나는 지키고 싶지 않은데요. 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거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위치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러면 토기장이 같으면 이 질그릇이 못 쓰겠다. 내가 이 질그릇을 만들었더니 자꾸 나한테 대들고 자꾸 말만 하니까 내가 부숴버려야겠다. 그리고 질그릇을 갖다 딱 깨트려서 부숴버리고 좋은 질그릇, 착한 질그릇을 만들지도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아는 것이 기본인데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 계명이 정로인 줄 압니다. 생각해보면 정로잖아요. 십계명에 뭐가 틀린 얘기가 있습니까?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해서 탐내지 말라까지 인간관계 계명만 보더라도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동의하지 않습니까? 옳다 그래요. 이 기독교가 아닌 이방 종교도 불교 속에도 예, 십계명과 비슷한 하나님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경건이 없을 뿐이지 부모 공경부터 탐내지 말라까지는 다 있을 것입니다. 예. 이방 종교 속에도 다 있어요. 유교 속에도 있습니다. 유교에도 제일 큰 계명은 효경이에요. 효경에 나오는 효도에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뿐이지 인간관계는 양심에 쓰여진 하나님의 법의 반영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방 종교에서도 그 정도의 계명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이 우리에게 분명한 의의 길을 지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종이 되어 경건과 도덕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기본적인 지식이요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섬기며 예, 그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의무이라고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 주신 도덕성 인간관계의 계명들은 지당한 계명인 줄 알고 옳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르게 부모 공경하고 정직하게 예, 선하게 남 죽이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것 탐내지 않고 내가 바르게 살아보겠습니다.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고 뭐가 거기에 복잡한 거기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지당한 일인데 인간이 지키질 않아요.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그 인성이 부패돼서 죄성이 있어서 욕심이 차 있어서 그 법은 옳은 법임에도 불구하고 남 미워하고 남 왜 미워해? 예, 이웃이 밭을 사니까 예, 사촌이 밭을 사면 미운다 배가 아프다 그랬네. 누가 밭을 사니까 미워하는 그 왜 미워해? 그 왜 미워하는 이유 너랑 무슨 관계가 있어? 남 열심히 잘해가지고 돈 잘 벌었으면 축하해줘야지. 왜 그걸 괜히 거기에 대해서 질투 시기 질투가 생기고 왜 미워? 미워하는 정당성이 없네 그거는. 예. 그리고 정당하게 하나님 주신 결혼 관계에서 살라고 했지 왜 간음하고 음행하고 그렇게 엉망이야 그렇게 살지 말라고 권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세상의 법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터인데 물론 세상이 점점 해이해져 가지고 요즘에는 동성애 축제까지 하는 이상한 세상이 되고 예 간통죄는 없애버리는 세상이 됐지만 말이야 이거 다 타락한 세상 망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 사회가 되니까 그 지경이지 원래는 그렇지 않지 정상적인 사회라면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지요. 너무나 그 죄가 아마 많아서 그럴 거예요. 아니면 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수상해서 그런지 그들이 양심으로 똑바르게 도덕성 있게 산다면 당연히 그건 안 됩니다. 국회가 그러고 법관들도 똑똑하게 도덕성 있게 생활한다면 당연히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깨달아야 되는데 안 되는 게 자꾸 괜찮다고 해이해지는 것은 그들의 도덕성이 좀 수상하지 않는가. 그들이 도덕성이 있는 자들인가. 도덕성이 있는 국회의원들, 도덕성이 있는 법관들인가, 도덕성이 있는 이 사회가 됐는가.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그 정도는 요즘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도록 이제 우리에게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도덕성 있는 삶을 살아야 돼. 늘 말하지만은 구원 얻은 사람들의 삶의 지침은 경건과 도덕성이다. 그것은 인간의 원래의 지침이었다. 인간의 인간됨의 가치는 경건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기본이 없는 사람이고 도덕성이 없으면 그것은 다른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다. 인간이 도덕성이 없다면 얼마나 무서운가. 전쟁하는 상황을 봐라. 예. 저 몇몇 지도자들이 미쳐가지고 저렇게 젊은이들을 죽이고 있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저 미친 지도자들을 누가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지경이 아닌 것입니까? 예. 왜 전쟁합니까? 전쟁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전쟁의 정당성이 없는 그런 전쟁은 그거는 지도자들의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구원 얻은 자들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즐거이 순종하고 계명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살다가 영생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인 삶이라는 것은 거룩입니다. 죄는 불결입니다. 죄를 짓지 말고 거룩의 열매를 맺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윤리적인 삶 우리가 계명을 다 1계명부터 생각해서 10계명까지 다 살펴오면서 거기에 관계되는 오늘날의 주제들을 좀 다루어 본다고 했지만은 요약하자면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죄는 불결이다. 죄는 더러움이다. 왜 죄 지으려고 그러냐? 왜 내 자신을 더럽히려고 하느냐? 깨끗하게 살아라. 사람이 유능한 사람은 못 되어도 부자는 못 되어도 내가 깨끗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해야 그 인간다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다. 돈 많이 벌라는 것도 아니고 공부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거룩의 열매를 맺어라. 법대로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또 두 번째 의와 선과 진실도 윤리의 윤리적인 삶의 요약입니다. 성도의 삶은 윤리적인 삶은 의와 선과 진실의 삶으로 요약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구약 성경의 율법은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의와 선과 진실입니다. 의는 율법에 일치하는 것을 의라고 하죠. 선은 율법의 내용이죠. 긍휼과 자비와 사랑. 율법의 내용이 사랑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율법대로 우리가 생활하면 그것은 선한 삶, 예, 사랑과 자비를 가진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시며 따라서 성도들도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우리에게 의롭게 살아야 될 것을 자세하게 명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 의롭지 않은 거죠. 다수를 따라서 다수결주의도 꼭 의가 아닙니다.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수가 악을 결정하면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다수라도. 그때는 소수라도 아니요. 우리가 엘리야 시대 같이 엘리야는 혼자고 예,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850명인데 850대 1인데 다수결로 하면은 엘리야는 이단입니다. 엘리야 너는 틀렸다. 오늘 시대에는 내 생각이 그것은 극단이다 그럴 것입니다. 극보수다. 오늘날 말은 극보수다. 그러나 엘리야가 극보수가 아니고 엘리야는 정통이고 850명의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시대에 오늘 시대의 패러다임을 따르는 그런 신학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아니고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율법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또 거짓된 증거를 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아, 참 공평한 말이죠. 오늘날에는 잘못된 좌편향된 사상도 있습니다. 무조건 가난한 사람 편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상도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 편을 드는 것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올바르게 모든 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정입니까? 가난한 것이 정입니까? 가난한 것이 자랑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부자도 부자 나름이겠지만은 잘못되게 부를 축적한다면 그것도 규탄받아야 되겠지만 비난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모든 부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피나게 남이 놀 때에 놀지 않고 피나게 노력하고 또 남이 쓸 때 쓰지 않고 절약하고 근검 절약해서 모으고 또 모으고 해서 물질의 유효함을 가지는 집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친척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데 계속 돈이 없어서 그런 참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돈이 참 없는데 어떻게 알뜰살뜰하게 너무 지나치게 저축하고 모으는 것 같아서 지금은 여유롭게 좀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난이 꼭 장기도 아니지요. 그렇다고 부자가 꼭 다 악도 아니고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거나 공평치 않게 하지 말라. 그 공의로운 법이 아니면 율법의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레위기 19장에 보면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얼마나 공의로운 말입니까?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고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재판이나 그 다음에 장사하는 거나 이치가 비슷하다. 장사할 때 도량형은 저울 재는 거 아닙니까? 그때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밀가루를 재는 거든 아니면 또 뭐 무슨 무게 있는 어떤 것을 재는 거든 아니면 액체를 재는 거든 다 재는 도구는 달라도 공평하게 하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공의로운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의롭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공평하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 율법에 나와 있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우리에게 선하게 살아야 할 것도 명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정말 좋은 말이죠. 이방 나그네들, 이방인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으면 그들이 언어도 서투르고 모든 문화가 서투른 이 이방 나라에 와서 돈을 번다고 우리나라에 온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말이죠. 자기네 나라보다 우리가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타양에 와가지고 고생하면서 말도 잘 통하지 않으면서 여기에서 구박받으면서 일해서 그 어려운 가족들 좀 도와보려고 우리도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독일 가가지고 간호원들이 시체들 닦는 그런 일이나 해서 이름은 간호원이지만 가서 죽은 시체들 전부 다 닦는 그런 일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것이 죄송해요. 모든 간호원이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어려운 일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광부들 들어가서 땅속 깊은 데 숨 막히는 데 들어가서 탄광해서 그렇게 석탄을 캐고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 나라를 그래도 우리가 못 살 때에 그 나라에 달러가 하나도 없고 없을 때 우리나라가 그런 데 가서 거기서 벌어온 돈 가지고 나라가 좀 유지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눈물겨운 그렇게 하면서 이 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우리나라가 됐습니까? 60, 70년대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가난했는데 가난한 그때가 지금하고 비교, 지금은 뭐 경제 열 손가락에 들어갑니까? 그것보다 몇 손가락에 들어간다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가 원래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어렵고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고 그러게 안정이 없는 자들 누가 보호하고 후원자가 없는 그런 자들을 해롭게 하지 말고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면 반드시 그에게로 돌려주며 야, 율법 보면 진짜 좋은 얘기 많죠.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면 아이고 쌤통이다 저거 원수 아무개 끄고 그냥 다 잃어버리면 딱 좋겠다 마음이 시원하겠다 쌤통이다 그렇게 하질 않고 저건데 아무개 그 원수지만은 그러나 길을 잃은 나귀네 그 가서 연락을 빨리 하고 전화하고 가서 좀 알려주고 그렇게 찾게 도와주라. 그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착하게 살라고 돼 있는 것입니까? 또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 짐을 보면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고. 아, 진짜. 예.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 나귀에다 짐 싣고 가다가 나귀가 엎어져 가지고 있으면 아이고 잘됐다 난 못 봤다 그러고 아이고 아주 생각 고소하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얼마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놈 네가 내 율법을 아는 그런 자냐 성도냐 네 마음보가 아주 못됐구나 그러면 이제 그 모든 재앙이 네게 오게 하겠다 그러실 거 하나님께서는 가서 그를 도와주라 원수가 아니고 보통 사람이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성도라는 자가 그렇게 그런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원수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면 되겠느냐 율법이 참 착한 말씀이 많잖아요 또 땅에 곡물을 벨 때에 추수할 때 가난한 자와 타국인을 위하여 밭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고 추수를 부자가 추수를 하는데 밭 모퉁이 좀 있는데 그건 내버려둬 좀 대충 추수해도 우리가 너무 지금 곡식이 많은데 우리가 먹고도 배 두들기고도 실컷 먹고도 남겠다 됐어 고만해 모퉁이는 내버려두라 그래서 그래야 가난한 자들이 그 추수 부잣집 추수하는 거 보면서 좀 남은 거 있으면 우리가 거둘 게 없나 아이고 좀 남겨놨네 감사해라 그리고 가서 그거라도 거두어가지고 좀 먹을 것을 얻도록 예? 가난한 자와 타국인을 위하여 내버려두라 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막 추수하면서 떨어진 이삭이 있으면 그것까지 싹 줍지 말고 좀 버려두라 알지? 그거 다 하면은 거기도 좀 몇 대 빵 몇 마리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라도 좀 배려하라. 좋은 것이 아닌가?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강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갖고 있지 말며 일 시켰으면 돈 그때 줘야지. 돈 주지 않고 내일 오라고. 당신은 돈 많으니까 내일 모레 며칠 후에 가도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 어려운 사람 1인 일용직의 노동자들은 혹시 돈이 다 떨어져 갖고 그날 가져가야 그거 쌀 팔아 가지고 가족들 먹이고 또 어린 아이들 좀 먹을 것도 우유도 사고 기저귀도 사고 할지 어떻게 아느냐고 그것 가지고 꼭 필요해서 이번에 가면 꼭 돈을 좀 받아야 되는데 하고 왔을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네가 좀 있으면은 정 없으면 할 수 없지 그때는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좀 꼭 드려야 되는데 나도 사정이 그러니 어떡하겠어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마음에 좀 여유가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겠죠 그걸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갖고 있지 말라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이게 다 율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것은 누구 탓이고 뭐가 잘못돼서 그렇고 그게 그 잘못이냐 그 사람 탓이냐 세월호가 박근혜 대통령 탓이 대통령 때문에 세월호가 일어난 거냐 그런 거냐 정말 그렇게 너가 생각하느냐 예 할로윈 때 우리 저 무슨 뭐 이태원 참사가 그게 진짜 그거 무슨 뭐 무슨 장관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라고 정말 생각하느냐? 진짜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양심적으로 좀 정확하게 해서 그것을 잘 판단하도록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정치적으로 몰아서 아이고 좋은 하나 건수가 생겼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냐 심중하게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세월호 해가지고 매차 무슨 뭐 그 해가지고 엄청난 그 위원회들 돈만 엄청 지출했더라고요 돈은 엄청 지출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는 별로 없는 것 같으던데 보니까 왜 그 결과가 없어 그렇게 돈 많이 들였으면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내시지 않고 왜 그 이상하다 그것이 그 좀 수상한 것이 아니냐. 그런 사건이 생기면 그거 갖고 거기에 그 건수를 잡아서 거기서 좀 거기 얻어먹는 그런 더러운 짓을 하는 것은 아니냐. 그것이 정말 그것이 양심적으로 했는데, 양심적으로 하고 그 문제가 있으면 그게 좀 나오는 예,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결과가. 정말 양심적으로 하자. 서로 자기를 해치고 갉아먹는 예, 그런 누워서 침 뱉는 식으로 하지 말자, 전 제대로. 성경은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라. 그런 선한 삶을 율법에서 자세하게 레위기 19장 같은데 자세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께서는 산상설교의 팔복의 교훈에서 온유와 의와 긍휼과 청결과 화평의 삶을 교훈하셨습니다. 착하게 살라는 거죠. 온유하게 또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들에서 의와 선과 진실을 교훈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였지. 다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지금 말한 의와 선과 진실의 영역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고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혹은 전통본문의 성령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요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 빛의 삶을 산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요약하면 의와 선과 진실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에베소서 5장에는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서 말하기를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아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면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선한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말했죠. 사이좋게 화평하고 그것도 선한 거죠. 관용하고 너그러워서 남에게 양보도 하고 그 다음에 양순하고 그 사람 참 순하네 거칠지 않고 참 착하고 순하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 어린 양같이 순해야 되지. 아유, 그 사람 찬바람이 슉슉 나. 예. 아유, 그 사람을 대하면은 좀 미워 부닥치기가 싫어. 나는 피하고 싶어. 저도 굉장히 인상이 무섭죠. 저도 그냥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우리 학생들이 전도사님은 눈이 무서워요 그래요. 진짜 저러고 제가 얼굴 거울을 봐더라도 눈이 좀 무섭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적당하게 대충 넘어가지 않고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야. 이건 딱딱딱딱 따져서 모든 게 집에 책상이 있어도 정리정돈이 돼야 마음이 편안하고 공부가 되지 온 데 다 헝클어놓고 흐트러놓으면은 손에 공부가 잡히지 않는 성격이 좀 그렇게 생겨먹었긴 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반성을 해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성경에 가르칠 때 착하라 눈은 교만하면 안 된다 그런데 내 눈이 그렇게 무서우면 되겠나 싶은데 잘 안 고쳐지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노력은 해요. 그렇게 노력해서 보고 그러면 안 돼 이놈 눈이 무섭다 너 눈을 좀 인자한 눈이 어디 갔냐 그러고 내가 내 자신을 그걸 보고 나무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잘 안 고쳐지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지금 그러잖아요. 야고보는 말하기를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순해야 돼. 우리가 순한 사람들이 돼요. 여기 합정동교회 가보니까 착한 사람들 투성이다. 너무 착한 사람들만 있어갖고 좀 이상할 지경이다. 그렇게 돼야 돼요.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착한 거잖아요. 다 착하고 또 착한 거예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그게 성도답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거룩하고 또 착하게 착한 성품이 그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은 자의 모습이요. 그 다음에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그건 진실한 거잖아요. 예? 치우치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오직 올바르게 정직하게 또 진실하게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이와 같이 성도는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의롭고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해야 된다. 의와 선과 진실, 의와 선과 진실은 윤리적인 삶의 요약이 맞죠.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100점이에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넌 참 잘했어요 도장을, 애들, 예, 초등학교 학생들 선생님이 도장 하나 찍어두듯이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두듯이 우리를 보고 참 잘했어요, 참, 예, 인간다웁게 내가 가르친 교훈대로 의롭게 정, 잘 살았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그러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네요. 넌 뭐냐? 네가 내 백성 맞느냐? 네가 성도 맞느냐? 어느 교회? 뭐 직분자라고? 왜 직분자라고? 네가 목사라고? 네가 예, 또 무슨 직분을 가졌다고? 아이고, 내 숨, 예, 한숨이 난다. 답답하다. 그러실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의와 선과 진실, 거룩,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겸손. 성도들의 윤리적인 삶은 겸손한 삶입니다. 겸손은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며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라고 볼 수 있죠. 그 겸손한 마음가짐이 참된 믿음과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믿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은데, 예? 또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그래 내가 좀 생각해 보고 내가 한번 좀 예, 그 괜찮을 것 같으면 내가 좀 순종해 보지. 그러나 하나님께 명령에 그냥 순종하기는 어려웠겠죠. 겸손에 온유와 겸손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아멘입니다. 주님은 진실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사람의 부패된 본성의 대표적 요소가 교만이죠. 교만은 우주적 악의 근원인 마귀의 범죄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마귀는 교만에 하나님을 대항해서 마귀가 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새로 입교한 자를,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한 자를 직분을 세워놓으면은 마음이 교만해서 와, 내가 대단한 걸로 착각하게 돼. 아니, 오래 믿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직분은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을 경험해 봅니다. 저 사람 직분 없었으면 겸손히 신앙생활 잘했을 텐데 직분을 예, 받은 후에 마음이 좀 높아진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됐다. 마귀는 교만해져서 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가 직분을 가지면, 그를 장로를 세우면, 예, 감독을 세우면 그가 교만해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한다. 이렇게 성경이 돼 있죠. 사람의 교만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역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교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광야 40년 생활에 항상 거역하고 속히 하나님을 떠나고 목이 고닿다. 신명기 9장에는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예, 항상 거역, 속히 하나님을 떠나고 목이 곧고 패역했다. 그것은 한마디로 교만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만은 참 큰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입니다. 잠언 6장 16절 17절에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곳,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 6-7가지니 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6-7가지의 죄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목록의 첫 번째 내용이 교만이죠. 교만한 눈, 교만한 눈. 우리의 눈이 예, 교만한 그런 눈이 되면 안 되겠다. 교만한 사람은 결국 망합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입니다. 또 교만은 분쟁을 낳습니다. 잠언 13장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사람이 교만하면 싸움만 하고 예 그렇게 되지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 예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언니 먼저, 동생 먼저 그렇게 하겠죠. 거기는 싸움이 생기질 않아요. 왜 싸웁니까? 싸울 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싸우는데? 우리 정치가들은 보지 말면 좋겠어요. 다 나를 찍어주십시오. 내가 잘합니다. 저 사람은 못났습니다. 온갖 비난을 쏟고 다 그 비난만 다 들으면 못난 사람들을 천진에 정치가들을 싹 쓰레기통에 쓸어버리는 거예요. 서로 다 못났다고 그러는데 못난 사람들을 시킬 게 뭐가 있겠는가. 그러지 말고 예, 저분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나는 좀 부족한데 저분에게는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 맡게 되면 이런 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사람의 흠을 생각하면 흠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요? 그런데 남의 흠이나 잡는 아주 삐딱한 사람들, 진짜 우리가 세상 말로 밥맛인 그런 정치가들을 보면은 아이고 저런 사람들 싹 좀 없애버렸으면 딱 좋겠다. 예. 뭘 정치한다고 나서서 껍질대는지 모르겠다. 예. 다 싹 없애버리고 겸손한 정치가들. 예. 나는 참 부족하지만 나는 이렇게 해서 이 사회를, 이 나라를 또 좀 발전시키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감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아무개는 참 훌륭한 점이 많은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을 뽑으십시오. 저런 부분에 좋은 점이 있으니까 저 사람도 좋아하면 뽑으십시오. 서로 추천해 주면 진짜 좋은 사람들 천진에 그렇게 보일 텐데 욕하는 걸 보면 아이고 남의 있는 것 없는 것 다 들춰내갖고 남을 욕하는 거 보면 아이고 이 정치판은 전부 못난 사람들을 가득한 판이로구나. 다 못쓰겠다. 그러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싹 쓸어서 싹 없애버리고 그렇게 못난 것이 아닌 잘난 사람들만 좀 나와서 예, 하면 딱 좋겠다 싶은데 모르겠어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교만에서 났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4장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예, 사도 바울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으면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참 부족하지만 이런 점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다 주 앞에 충성으로 보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죠. 성도의 중요한 덕은 그러므로 겸손이다. 주님은 우리 주 예수께서는 겸손한 분이셨으며 우리에게 겸손을 친히 가르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참 부족하다. 나는 남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크고자 하는 사람, 큰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 주님은 섬기로 오셨고 대속물로 자신을 주기 위해 오셨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겸손을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교훈을 하신 것이죠. 너희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너희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주의 교훈을 우리가 정말 받은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는 진짜 교회는 좋아지겠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또 우리의 뭐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섬기는 자세를 가진다면 섬기면 그게 진짜 좋지. 그 뭐 싸울 게 뭐가 있어요. 상대를 높이고 상대를 내가 섬기면은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조용히 서로 섬기면은 하나님의 일이 잘 될 것 같은데요. 섬기면은.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런 말씀했죠.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모든 겸손, 모든 자가 붙은 것은 진짜 참 겸손하라는 그런 말이죠. 겸손도 뭐 별별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겸손,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너무 그래서 우리 아까 정치가 얘기를 해서 너무 욕만한 것 같지만은 정치가들이 남 너무 비난하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자기는 얼마나 오히려 인격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남 비난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인격이 성숙하고 자기 자신의 부족을 안다면 자기가 대단하지 못한 자라는 걸 안다면 그렇게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저 철부지 같은 저런 자가 나가서 뭐 대표를 하고 정치를 한다고 저렇게 껍절대는가 싶은 그런 꼴불견인 젊은이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유, 저를 좀 인격이 성숙해야 된다. 사람이 자신의 부족을 알고 나는 참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내가 중대한 책임을 맡고 이 자리까지 왔다 이렇게 깨닫고 말을 하더라도 조금 건설적이게 점잖하게 말을 해야지. 예? 그렇게 말을 아주 파괴적이게, 예? 그렇게 부덕하기 그지없게, 그렇게 함부로 건방지게, 예? 버릇없이 그렇게 말하는 젊은이들 좋지 않아요. 그거는요. 예? 젊은이들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든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젊은이들도 마찬가지로. 예절은 어디가 버렸는가? 사람이 나이가 젊으면은 나이든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도 그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 지금 정치가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치가들의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조심하고 그래야지. 그래갖고 부모 공경이나 하겠는가? 그래서 부모들이 좀 잘못하면은 부모 욕하고 대들겠다 저렇게 해다가는. 자기 아버지 뻔 되고 다 어른들 뻔 되는 정치 선배들한테도 막말을 함부로 내뱉고 말이라도 말 똑똑하니까 말은 하겠지. 정치가들 치고 말 잘하지 않는 말쟁이들 없는 것 같거든. 다 말은 잘하고 어떻게 그렇게 말들은 잘 지어내는지 말은 근사하게 잘하는데 그거 좋지 않은 것을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온유와 겸손으로 잘 탄압하는 그것을 성경이 교훈했고 이 세상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개는 나보다 장점이 이런 점이 참 장점이 많습니다. 나보다 공부도 많이 했고요. 나보다 인물도 좋고요. 또 여러 개의 성품도 참 좋은 점이 많고요.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는 남을 낮게 더 여기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겸비함, 낮아지심을 본받으라. 우리의 영적 성장,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결국 본받는 것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것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을 지금 요약하면서 결론 부분에 지금 가까이 오면서 요약을 하면서 거룩한 삶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다 생각했고 의와 선과 진실의 삶을 교훈하고 있고 또 하나 더 덧붙이면 겸손한 삶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정말 우리가 주의 법을 따르는 성화를 이루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 윤리적인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성경에 많은 교훈들이 있고 그 교훈들을 우리가 빠르게 좀 열거하면서 살펴봤지만은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의와 선과 진실의 삶을 구하고 또 겸손한 삶을 구하는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부족한 종의 제도 이 말씀을 조금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이 불결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심인데 거룩의 삶을 우리가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와 선과 진실의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겸손함을 본받고 겸손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주님 온유와 겸비한 심정으로 주님을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며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